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4장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 여자들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고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죽음을 쌌던 모시천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보고도 예수시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 분이 걸으면서 무슨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두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크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제사장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모셨던 무덤에 갔으나 그분의 죽음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여자들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곳에서 두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다니 그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음이 무디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들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두 사람이 가려고 하던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들르지 않고 지나쳐 가시려는 척 하셨다. 두 사람은 예수께 함께 묵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우리와 함께 묵으시지요. 거의 저녁때가 다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다음 그 빵을 나누어 두 사람에게 주셨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던가?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두 사람을 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제자들은 놀랐으며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속으로 의심하느냐?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내게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유령에게는 이런 몸이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발에 난 못구멍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냥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받아 잡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나라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내가 그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서 오는 그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 그분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창세기 제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 예언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의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옆으로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은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상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4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보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롯왕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롯왕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선생들과 함께 모세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보나움에서 전도 사업에 터를 닦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여쭈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네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예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선생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들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바쁜 중에도 데려오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아이들의 단순성과 겸손을 오히려 천국의 백성으로서는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으로 칭찬하시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천국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유와 모범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산상보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가르침에 가장 사실적인 검증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동산이나 부동산의 유형적인 재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지식의 많은 축적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생명을 누리는 것들의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원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범죄하여 영원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남아 있어서 영원과 생명을 소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속성이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청년도 재산도 많고 가르침받은 계명도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 청년은 행복이나 천국의 확신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의 한계와 사실적인 모습이 이럴 것입니다. 여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에 답변한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십니다. 사실 범죄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불완전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논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항목을 자신들이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이 청년처럼 자만해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든 밖에서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자신의 공로를 영생 얻는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병행되는 구절에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봐서 주님은 부족하면서도 그 부족을 채우려 자신을 찾은 이 청년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유를 포기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 길을 주셨음에도 그 생명의 말씀을 옆으로 흘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맙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은 기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청년은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저주받도록 정해진 나의 영원한 절망과 수치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온갖 나의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은 분명히 삶의 질을 바꾸기에 충분한 가치가 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현실 속에서 위력이 있는 것 같은 큰 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고 놀란 것도 표면적으로는 무리가 아닌 것이 율법의 모든 약속에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약속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특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24절의 말씀은 어떤 입장에서 이해를 해도 불가능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해답이 있으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26절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되는 약속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구원조차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는 더 유리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청지기 개념의 재산가라면 그 재산은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으로만 살 수 있다면 재산을 모으는데도 보다 정직할 수 있을 것이고 쓰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청지기 개념,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거짓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위하여 버린 자들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입장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과 보호처인 가족조차도 일터도 버려두고 예수교도를 쫓았습니다. 마태는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에 대한 상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도의 이름을 의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더욱 경성케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한 누구도 앞서 있다거나 가까이 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다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범죄하고도 하나같이 영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죄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영생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대가로 생명이 주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창조주와 구세주를 아는 삶의 질의 변화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자신의 작은 공로를 헤아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구원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기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것은 예수기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베풀 때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보상되고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천국을 위한 투자에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모두가 되시고 그러면서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경성으로 믿음의 앞자리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